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교회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이 교회도 이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도록 밤낮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 3절을 읽는데 일단 나머지 배경을 생각해서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 읽으시고 공부는 14절, 15절, 16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읽어볼까요?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하이드베르크 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던 그러한 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던 것에서 오히려 야훼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야훼의 원수들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약속하신 것을 본다면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도 결론으로 딱 그렇게 때립니다.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또 악으로 갚으려 하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도 하지 말고 아무리 너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이겨버려라.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14절, 15절, 16절 이 세 군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일에 이어서 한 절씩 떼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하던 스타일하고 좀 다르지요. 평소에는 그 공부했던 귀절 전체를 묶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12장에 관해서는 하나씩 풀어서 해야 될 필요를 듣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씩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제목은 변화된 생각, 영어로 번역할 때 renewed mind라고 그랬습니다. 이 mind를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heart는 이제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은 어디에 머무느냐, 마음에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변화된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로마서 12장의 시작이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 그리스도인의 사랑, Christian love,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그냥 sentimental한 emotion, 감상적인 감정을 훨씬 넘어가서 성령께서 주신 변화된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다. 그러니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행동이다. 이거. Love is action이다. Not emotion. 감정에 머무른 게 아니라 액션이 됐을 때 그건 러브가 된다. 그러니 야훼께서 아담하고 아니가 불쌍하구나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는 그 선언을 안 해주시면은 와, 이거 끔찍하지 않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행동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장벽에 올라갈 정도 된 글쎄만 사랑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요 감정이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면 감정이 사랑할 생각을 안 해요. 이 감정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결혼식 당일날 서약할 때 죽는지 사니 죽고 못 사니 하더라도 신혼여행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돌아와서 이혼서를 낼 수도 있고 감정인 거죠. 이거. 그러니 사랑할 가치도 없어. 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 하고 말한 거는 이거는 이 감정이 그런 겁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나 흥분해서 격앙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예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 사람들을 이 감정은 절대로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아예 장벽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하려면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을 할 때 드러나는 그 사랑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2절입니까? 얘들아 맞아? 기억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감정을 넘어가서 하면은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 이거죠.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은사로 거저 주셨기 때문이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로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훈련해서 써먹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뭐 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던 선지자들과 소수의 성인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자기 같은 이스라엘 유다 동족에게 박해를 받았듯이 우리를 지금 21세기에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려면 바로 이 은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들은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교회 멤버들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부사에 가장 힘든 게 원수처럼 하는 상처를 주고받는 게 바로 부부사였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수할 때는 마치 우리와 다른 나라, 동족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복음을 자세히 읽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원수가 대제사장들이고 유대인 대표자들입니다. 즉 같이 유대교를 신봉한 사람들 가운데 두 패로 나뉘어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할 때도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유다 너희 조상들이 그 당시에 순종하는 성인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느니라 박해했느니라 그 사람들이 원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명령한 교황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서 불에 타 죽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수로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하는 방법, 이 어려움을 낫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몸의 가시 같은 이 문제를 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한다. 내 아내가,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가, 교회 이 멤버가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는데 이것을 내가 극복을 하는 방법이 12장 14절이다. 이거.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을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죠?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에덴 동산에서는 야훼께 아버지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는 아들 하나님 야훼께서 나타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원수거든요.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하고 변명까지 해줍니다. 무지해서 이런다고.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 이거야말로 축복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관해서는 나의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정도 영혼의 한 기능인데 감정을 이입하는 empathy하고 연민의 감정 sympathy하고 이 둘 다를 empathy는 다른 사람하고 일치를 해서 마치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고 똑같은 것을 겪는 입장이 될 때는 그게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연민의 정은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보는 그러한 또 감정인데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언제?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해주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거워해주면은 슬픔은 같이 나누면은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은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자, 12장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지요? 12장부터 그럼으로 해놓고 계속 명령체로 이야기하시죠. 네, 저희들이 이것을 생활에 원리로 담아서 쓰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정 처리가 오히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쪽으로 쓰이는 감정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지로서 나타냈다면 바뀐 생각에서 시작됐으니까 감정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마치 내린 것처럼 슬퍼해주고 내린 것처럼 기뻐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는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누구 옆집 집사님이 새 집을 샀을 때 배 아픈 일은 없겠죠. 그죠? 예.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그분이, 노력해서 자기 가족이, 자녀들이 계획하던 그런 집을 샀을 때는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마음.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도 아니요. 네, 기분 나빠서 피하고 하는 것도 아니요. 배가 아픈 것도 아니요. 네,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슬플 때는 같이 울고 슬퍼해 주기는 쉬운데 남이 잘 됐을 때도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궤도에 있는지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지 알아보는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타치스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예. 자, 이제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6절. 자, 여기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번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은 그 원의 뜻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근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딥니까? 마음이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동요처럼 쓰여진 것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곳에다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은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 될까, 가져야 될까.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합니다. 이게 그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잘 드러나는 특징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한 설교 가운데 시작에 있었습니다. 5장 3절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나중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구약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나 온유한 이 말이 동요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겸손이 바로 거기에 핵심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이 가난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일단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생각, 그 생각을 품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을 때 예수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했을 때 하나님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빼버리고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과 사람 차이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췄냐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겸손하다는 단어를 넘어간 단어를 쓰지요. humili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멸시당하여서 창피를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겸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부려먹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고 죄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고 죄인들인 자기 엄마에게 젖어먹고 살아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상상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 간극이 벌어진 이 사이가 겸손이라고 저희들이 그냥 표현했지만은 뜻은 구체적으로 2장 3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신이 사람으로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의 제일 정확한 현실적인 실체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클레임을, 단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29절에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나는 겸손하다고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술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를 누가 내리냐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평가해서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든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지란 것은 여러분 그때 제자도로 공부할 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의 어깨에 지우는 멍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명한 레바이들이 가르침을 멍에라고 불렀다.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레바이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내게 와서 너에게 받아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바로 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의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적으로 보이신 분인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읽어봅시다.
둘째 줄, 그러려면 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교만, 내 중심으로 내가 그래도 무엇인데 하는 이 교만을 딱 집어내서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한다. 성령께서 이루신 우리의 변화된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즉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서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은 나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우리의 변화된 생각만이 이를 가능케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했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준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믿음의 눈이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성령이 밝힙니다. 그래 눈이 밝아지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깨달은 그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아주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크리틱을 하기도 objectively 이걸 살피고 판단케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 다 필요하다. 그 결과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야 내가 참 하나님 말씀해 보니 이거는 너무나도 더러워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구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낸 모든 만물보다도 더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너무나 썩어서.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걸 꿰뚫고 보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교회 멤버들이 다 공유하고 부부끼리 서로 공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겸손이 알맹이로 그 중앙에 생각과 마음이 자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을 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지금 펀치를 하시는 것이죠.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한 가지 방편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게 있다는 자세는 되겠다, 그죠? 남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교우님에게서 나는 배울 게 있다. 그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아주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 자 그러면은 주요 공부 과정이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common mindset 공유해야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유해야 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표현하면 나보다도 남을 더 낫고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겸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그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면서 우리 이 지역 교회에서도
사람으로오신하나님의영광을비우고오신그리스도의온유하고겸손한마음이공동으로소유되게하셔서그것의원동력인은사로서의그리스도와아버지의사랑이저희들을깊게믿음으로뿌리를내리고토대를쌓게도와주십시오주님오셨을때한영혼이라도교만의자리로가서멸망길로가는자가생기지않기를원하니기억하시고이교회를책임져주십시오예수님이름으로감사기도합니다아멘